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참신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의 사고에 따르면 한 민족이 흥하거나 쇠할 때 단순히 그 민족이 흥했다, 그 민족이 쇠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흥했다, 쇠했다라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것은 아수르의 아스타롯과 같은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 같은 신이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마르둑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가짜 신이다, 또 마르둑은 강한 신이고 하나님은 약한 신이다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일종의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능력의 회의를 품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삶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 풍파가 몰아닥치고 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막 생겨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9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 절망의 땅끝,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 땅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종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시고 그들이 진짜로 신인지를 두고 소송을, 재판을 벌이십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에게 너희가 신이라는 사실,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 말씀합니다. 민족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그들이 진짜 신임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범죄를 행했냐 안 했냐를 어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이죠. 다음에 일어날 징조들을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살펴서 너희가 신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누구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는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언의 핵심은 예언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현세적이고 직관적이고 육체적입니다. 우상에게는 흔히 말하는 어떤 큰 그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보이는 게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합니다. 우상에게는 거룩한 계획과 뜻이라는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복을 누리는가, 지금 내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선한 뜻이라는 것 없습니다. 우상은 창세부터 거룩한 뜻과 계획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그 선한 뜻대로 사람과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라고 하는데, 우상은 인격이 없고 가짜 신이기 때문에 임의로 복과 재난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욕망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욕망을 투여해서 더 화려하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 우상은 신이 아니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누가 땅에 티끌을 담아 되에 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0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품으시고 계시는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한 가지에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그 한 가지 증거를 드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호와께서 정복자인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북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통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해석이 됩니다. 북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위를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북쪽과 동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에워싸고 압박합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너희들이 들은 적도 없고 하물며 이방의 신도 우상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 여호와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분명히 성취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리고 24절에서도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말씀합니다. 우상은 헛되다는 겁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은 헛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도 가증하다라는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우상에게 네가 신이라는 것을 보이라, 그 증거를 네가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하시는 대상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우상의 정체를 밝혀내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폭로하시는 것이죠. 가뭄이 들면 마르둑이 화가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달래기 위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마르둑이 품고 있는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마르둑을 섬기는 거죠.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마르둑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그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살고 지금 잘 먹고 지금 복받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상은 절대로 거룩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27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보이시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드러내시고 밝히 보이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그 일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 두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삼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지금의 어떤 내 삶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계획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시온이지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온과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지금은 다 망해버리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 하나 남아있지 않는 황폐해져 버린 그런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야곱의 왕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왕, 너희의 왕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를 야곱의 왕이라고 부르는 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제 묵상했던 14절을 보시면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야곱입니다. 벌레와 같은 야곱이에요. 땅끝에 서 있는 야곱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로 이방 신이 진짜 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런 야곱의 왕이시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기는 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에 낙심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 내가 진짜 신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땅이요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 뜻 안에 머물며 살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가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망해버린 존재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그 땅에 머물러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 알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보이실 때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보이시는 그 뜻에 그 계획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 내가 그 일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귀한 분임을 알아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